두 여인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는 그 자리들 가운데서 바깥 풍경들을 한번 자세히 보고 오셨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 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트리가, 그리고 입구에도 아름다운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의 풍경이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상점에도, 그리고 백화점에도, 카페에도 예쁜 트리들이 수놓아져 있고 흥겨운 캐롤들이 계속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저는 참 신기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묵뚝뚝해 보이는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아우 아저씨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면 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화답을 해줘요. 이 함께 인사하고 화답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계절이 바로 이 시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화려하고 따뜻한 불빛 뒤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은 크리스마스이지만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상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요, 낭만이어서 트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대목을 위하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흥겨운 그 캐럴을 더 틀어서 나갑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애쓰고 바둥거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절기로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그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작 마음은 어떻습니까? 연말에 모임에, 그리고 약속된 그 모임에 지출되어야 되는 소비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막해져 있지만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학부형들은 크리스마스고 뭐고 겨울의 긴 방학이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성탄절이 주는, 그 크리스마스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트리와 캐럴은요, 배경일 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이 준비해야 했던 크리스마스의 준비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카드에서 보았던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이 이 두 여인이 맞이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준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마리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공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이 임신이 축복의 소식이었습니까? 아니요, 공포였고 저주의 소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명 엘리사벳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아이를 잉태는 했는데 노산이에요. 몸이 천근만근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잉태하게 하였으나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분명히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은혜로운 결말을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 현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들이 진짜로 성탄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의 그들의 삶에는요, 타들어가는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두려움이 가득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두 여인의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이 시간 세 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문 39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구나 정도로 우리가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리아가 한번 돼보세요. 마리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과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가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엄청난 예언을 막 쏟아붓고 갔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매 그가요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천사가 지나간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이야 내가 왕을 낳는데 이야 신난다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천사가 예언을 하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이 천사가 떠난 그 방의 공기는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걱정과 막연함들이 계속 찾아왔을 거예요. 요셉이 나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지? 요셉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부모님에게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분명히 돌을 던질 텐데 아마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은 그리고 침묵과 막막함이 그의 삶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오고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마비와 고립이래요. 마비와 고립. 몸과 마음을 멈춰버리고 생각을 멈춰버리고 커튼을 치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고립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이 고립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닫힌 공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요, 눈더미와 같이 커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고립시키고 마비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비와 고립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39절을 보면요, 그녀의 행동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로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라는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일어나 빨리 그가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산골까지요 좋게 1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00km.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곳으로 간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는 나 홀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계속 방에 혼자 있다가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죽겠구나. 나보다 먼저 6개월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잉태한 그 엘리자벳을 내가 찾아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고 벌떡 일어나, 일어나 빨리 그곳으로 몸을 움직인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느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이나 그리고 슬럼프나 고난이 찾아오면요, 공동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자리에 주저앉고 움트려버려요. 물론 그 자리에서 깊은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 고독에 더 잠식되어서 더 깊은 심연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요. 신앙이 좋은 분들조차요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성경을 봐야 되는 걸 아는데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의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늘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지금은요 억지로 기도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집에서 좀 나오셔서 대신 운동화끈을 꽉 묶으시고 그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한번 뛰어보시고 걸어보세요. 가능하다라면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햇볕이 좋은 날 함께 나와서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누군가와 더 함께하면 더 좋고요 라고 권유할 때가 있어요. 심리학에서요 행동 활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다치면 먼저 몸을 움직여서 뇌가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게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제가 말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요 믿기지 않지만 그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스스로 죽여달라고 고백해요. 나를 죽여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너 더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대신 천사를 보내고 이렇게 말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더 자라. 다시 먹고 마셔라 이야기하시고 다시 40일 밤낮을 그가요 걷게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먹고 마시게 한 후에 그리고 걷게 하신 이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세요. 마리아가요 두려움의 그 방구석을 뛰쳐나가서 일어나 빨리 산골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 홀로 해결하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을 일으키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실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팀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다 같이 낙심하여서 모든 사람이 탈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복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도 찬양도 안 나올 정도의 영적 무기력의 상태에 빠졌어요. 각자요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서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모임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제가 팀원들에게 권했던 게 바로 저희 식사하시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서 산책하러 나가시죠 였어요.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와 한두 시간 산책을 하고 걸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걷다 보니까 굳어져 있던 표정들이 조금씩 풀려요. 우연치 않게 던지는 믿음의 대화와 소통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릴렉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산책을 마치고 저희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각자 방으로 또 들어가면 다 마음이 참 힘들어 다시질 텐데 우리 잠깐 모일 수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오면 찬양이라도 잠깐 듣고 우리가 이야기라도 좀 나누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산책하고 돌아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속상한 마음과 울분들이 고백하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급진적으로 어떤 이는 차츰차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치유의 현장을 저희가 목도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 방 안에 계속 고립되어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마리아처럼 깊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막함,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우울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마리아처럼 먼저 인정하시기 바래요. 그 두려움은 홀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먼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찾아오시고 기도의 사람을 만나고 나의 손을 내미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먼저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믿음의 언니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거룩한 시도를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 나에게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댐이요 주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꼭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여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두려움은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시작된 두 여인의 크리스마스 도대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엘리자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엘리자벳이 되어야 돼요. 이제 상황은요. 100km가 떨어진 엘리자벳의 그 집 앞이에요. 그 집 앞에서 헐떡이던 숨을 고르고 이제 문을 두드리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이 열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사벳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극도의 긴장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이 마리아의 나이를 15살로 봅니다. 15살. 15살 10대 소녀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와는 나이가 몇십 년이나 차이가 나는 그 어른 엘리자벳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그리고 곤란함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나이 지긋한 엘리자벳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누구애니? 요셉은 알고 나 있는 거야? 부모님은 알고 있어? 어쩌려고 이런 사고를 쳤니? 이런 일반적인 접근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정상일 거니까요. 걱정을 방자한 질책, 그리고 귀로는 듣고는 있지만 한심하다라는 그 눈빛과 표정을요, 마리아는 떠올리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극히 상상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접근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보인 반응이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본문 41절 하반절과 42절이에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녀는요, 나이가 지긋한 경험치가 많이 쌓인 어른의 눈으로 마리아를 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마리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요, 그 방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수치의 그 공기가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짊어지고 온 처녀 잉태라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이 이제는 짐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되바뀌어버리는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 엘리사벳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지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는요,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사회의 문화에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는요, 늘 수군거림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고통의 끝에 놀라운 잉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1장 25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남다른 놀라운 믿음과 믿음의 눈이 생긴 거예요. 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구나. 그래서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던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한 신앙의 고백이고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마리아에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지구 목사로 목장교회를 탐방하고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떤 지체가 갑작스럽게 목장교회 가운데 본인의 힘든 고통이나 부끄러운 문제들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툭 하고 꺼내놓는 거예요. 남편의 어려움, 남편의 잘못됨, 그리고 자녀의 방황, 그리고 본인의 어려움을 본인의 실수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들을요, 툭 하고 꺼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 너무 쉽게 육신의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학원 보냈었지. 내가 그때 말했었잖아. 그 과외 선생님이 꼭 붙여준다니까.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잘해줘야지. 기도 안 하고 있지 요즘에? 이런 말들. 틀린 말들은 아니죠.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제가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틀린 말들은 아님에도 이 말들이요, 그 목장교회 모임의 공기와 분위기를요, 한순간 차갑고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몰려있는 그 사람을요, 더 경직되고 깊은 두려움으로 몰아낼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엘리사벳처럼 믿음의 눈, 성령의 눈을 떠서 그들을 바라봐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육상에 보면 가이드러너라는 역할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100m를요, 전력으로 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전력으로 100m를 뛰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달리기 경주가 아닐 겁니다. 내가 한 발을 잘못 내디디면 고꾸라져서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라는 고통과 함께 달리는 그런 시합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수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결승선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비밀은요, 바로 옆에서 뛰는 가이드러너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손목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0cm도 되지 않는 짧은 끈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선수가, 이 시각장애인 선수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내가 더 세게 뛰어도 되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방황 가운데 옆에서 같이 뛰는 가이드러너가 그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끊임없이 외쳐주는 거예요. 야, 지금 방향 좋아.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뛰면 돼. 50m 남았어. 30m 남았어. 나만 믿고 계속 가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전력을 다해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선수는요, 본인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손을 잡고 있는 가이드러너의 눈과 그 목소리를 하나만 믿고 그 무서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벳이 바로 마리아의 영적 가이드러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살의 어린 소녀의 눈앞이요, 캄캄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요셉이 이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까?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운 공포의 순간이에요. 그때 엘리사벳이 그 영적인 끈을 묶고 마리아와 함께 달려준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먼저 인생의 아픔을 겪어봤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 지금 방향이 맞다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짜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계속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지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한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매님, 아이의 그 방황으로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나는 우리 자매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지금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얼마나 크게 쓰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냥 쉬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키운 아이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가 산 증인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 아이를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시려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뀝니다. 한숨이 가득했던 그 자리가요, 찬양의 자리, 그리고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자리엔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과 소망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굽이굽이 거쳐온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를 버티게 했던 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기도였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분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영적 엘리사벳으로, 누군가의 영적 가이드러너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남의 그 짐을 보면서 한숨 쉬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해가는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진짜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으로 시작된 두 여인의 크리스마스 도대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뀝니까? 세 번째 비밀이에요. 함께 머물 때 두려움은 노래가 됩니다. 함께 머물 때 두려움은 노래가 돼요. 성경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석 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석 달. 여기 본문에 석 달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함께 있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그러니까 이 메노는 그냥 잠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방문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거주하다, 머물다, 뿌리를 내리고 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이 거함이 동일한 단어 메노예요. 엘리사벳이요, 침례 요한을 출산하기까지, 그 해산의 순간까지 마리아가요, 석 달 동안 그 곁을 지켰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개월은요,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도 이 3개월의 시간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엘리사벳의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난 후에 벙어리가 됩니다. 이 벙어리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상태예요. 늙은 나이에 초산을 앞둔 만삭의 여인의 남편이 말도 못하고 못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데. 남편과는 대화도 안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젊고 생기 넘치는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 3개월간 이 둘의 합숙은요, 서로에게 완벽한 선물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영적 인큐베이팅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서로 자라가는 시간. 마리아는요, 입덧을 시작한 그 초기의 임산부의 불안함을요, 엘리사벳의 연륜과 그 믿음으로 위로받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은요, 적막했던 그 외로움과 노산의 불안을요, 마리아의 생기와 그리고 육체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서포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46절인데요. 바로 이 46절에 나오는 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최초의 찬양인 거 아십니까? 이 찬양을 신학자들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메갈루네이라고 해요. 메갈루네이. 이 단어는요, 크게 하다, 확대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치 돋보기로 조그만한 글씨를 돋보기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커져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그 대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무엇이 커 보입니까? 문제와 두려움이 자꾸 커져요. 요셉이 알면 어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노산인데 내가 진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면요, 문제는 태산과 같이 커 보이고 결국 하나님은요,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먼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이야기한 그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들은요, 함께 있으면서 그 주님을 확대하기 시작해요. 마리아야, 너를 선택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엘리사벳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확대하고 찬양하는 동안 그 두 여인에 비쳤던 세상의 위협은요, 개미같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크심은요, 우주처럼 커지는 그 역사를 그들이 감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오전에 목장교회가 종강을 하고 방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자꾸 커져가는 그 세상들의 문제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작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메갈루네이,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여 우리의 삶에 모시려는 노력과 방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3개월은요,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영적 합숙 훈련이었어요. 1장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요, 나사렛으로 그리고 요셉의 품으로 냉혹한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시간 가운데 이 마리아의 배는요, 점차 불러올 거고 그 배로 인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더 점차 커져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내가 임신했는데 그 왕을요, 어디에서 낳아요? 마구간에서 낳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도 가야 되고 결국 아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 가운데 내보내줘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르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이후에 만나는 그녀는요, 끝내 무너지지 않아요. 그녀는 아들이 죽는 그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지켰고 부활을 목격했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세우는,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원이 됩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그 힘의 뿌리가 이 엘리사벳과 함께했던 영적 합숙 훈련,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메갈루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확대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했던 그 3개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내가 그때 천사의 말이 아니라 잘못 들었었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나 봐 이러면서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에게는요, 엘리사벳과 하나님을 메갈루네이, 확대했던 그 기억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는요, 마구간의 비천함도 그리고 피난길의 고단함도 십자가상의 그 절망도요,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 산골마을에서 함께했던 3개월의 그 예배가 평생을 지탱하는 믿음의 뼈대가 되어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의 모든 목장교회가 방학에 들어가요. 방학이라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영적으로는 단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요,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야씨 방학이니까 내가 홀로 해결해야지 하지 마시고 단톡방에다가 올리세요. 내가 좀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그 글을 올리면 방학이니까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영적 엘리사벳처럼 내가 기도해줘야지. 마리아를 맞이해줬던 그 엘리사벳처럼 따뜻하게 반응해주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여인의 크리스마스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보낸 이 3개월이요 사실 인류 역사상 첫 크리스마스의 준비입니다. 그 자리에는 화려한 트리도 그리고 흥겨운 캐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였던 그 산골마을의 예배의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준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번 크리스마스도 이번 성탄절도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여인이 함께 메노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고 노래하는 메갈리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목장교회와 가정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